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향하다,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죄로 무너진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며 재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신앙생활의 영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서의 이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거듭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도 다 훼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 당시에 이 포로 중 한 사람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 남유다를 이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신흥국가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도 사실 이 페르시아에서 이 여왕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이 페르시아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아무래도 그 큰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국 민족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도 비록 전쟁의 노예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직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이것은 이미 그가 술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들은요, 늘 적들의 음모와 배신으로 독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독을 탈 것을 염려하여서 왕이 먹을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는 또한 먼저 먹어보는 자들을 세웠지요. 조선시대에도 늘 임금을 대신하여서 기미상궁이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도 술관원과 음식관원을 세워서 왕의 음식에 독을 타지 못하도록 그것을 미리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자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왕 주변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술관원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는 반드시 느헤미야를 거치고서 왕에게 갈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보필하는 고위 관직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민자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한국으로 따져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청와대의 비서실장급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미래가 보장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뀐 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오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는 지금 1절 말씀 후반절 보면 수산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이라는 것은 당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요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이 성을 보호하고 있고 밤낮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정말 100여일이 넘을 정도로 축제를 벌여도 여전히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수산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잘 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린 이 고국 유다 땅,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TV나 신문이 없기에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듣지 않고서는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금 전 예루살렘 땅에서 페르시아에 도착한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어보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아주 슬픈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였어요. 큰 환난, 능욕, 예루살렘 성 훼파, 성문들 소화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한국 고국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방금 한국에서 갔다 온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서울 도시가 불타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고국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가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낳은 한인 2세인 거예요. 한 번도 한국 땅에 가본 적 없는 2세,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국 이스라엘에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고국 이스라엘의 그 환난과 능력과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은 놀랍게 반응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고국이에요. 한 번도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오직 부모로부터 그 성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역사로만 들었을 느헤미야. 그러나 그는 눈으로 본 적 없고 발로 밟아본 적 없는 고국의 소식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고국인데.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환란이 그냥 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환란, 나의 능력, 나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을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야, 저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혀 끝을 짜면 아유 힘들겠다 하고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들이 겪는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저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고 있었던 거죠. 그는 유다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또 성물들이 불타나고 있는 이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디 살고 있다 그랬어요? 수산궁,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요하고 또 가장 안전한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소식 듣고요 그냥 선교 헌금 몇 불 주어줬을 거예요. 100불, 뭐 1000불 넣어줘가지고 아유 힘들겠다, 다음에 갈 때 이거 가져가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사람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뭐예요?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된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어려운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섬김인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그냥 물자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그냥 그렇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그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슬퍼해야 할 광경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든 사람들을 보고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도 너무 바쁘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여도 여전히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것, 함께 가슴 아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로부터 저 수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책임지라 말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환경에서 마음만 먹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그 환난과 능력을 남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며 가슴 아팠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또 성문이 무너진 것을 말 그대로 이 강 건너 불구경하던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의 집이 불타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혹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 혹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2018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나 혼자 나의 형편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온전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새해 동안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로 따지면요, 우리는 개인 종목 선수들이 아니라 팀 종목 선수들이에요.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처럼 아무리 혼자서 내가 열심히 잘 달리고 그 기량이 뛰어나도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넘어져 있으면 나 자신도 결국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 잘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넘어져 있고 삶에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한 해 오늘 가장 첫 번째 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울고 있는 것이 어딘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서 함께 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더 내어줄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거하지만 저 훼파된 이스라엘 성문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 새벽 또한 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내 입과 또 손을 사용하여서 저들을 삶을 돕게 하시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삶을 저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고백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로서 내가 섬김받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채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이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 받는 것에만 너무 급급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숙된 한 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